예, 수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자,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망령되이란 말은 어리석게 행하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제 읽었었던 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리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서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렸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녹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왜 이걸 망령되이 행하였다 말하냐면 이방 왕들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겸합니다. 자기가 집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것은 이방 왕과 똑같이 행동하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일이죠. 앞에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요 시기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뭐 왕으로서 행동도 해봤고 또 중간에 암몬 사람 나하사의 전쟁에서 이겨도 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교육을 좀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급박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이방 왕과의 차이를 사실은 사울이 잘 몰랐던 걸로 봅니다. 아니면 알고도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렸다고 볼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잘안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의 행동은 사실 되게 황당한 것입니다. 그냥 어리석다, 뭐 망령되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죠. 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죠? 사실 앞에 읽어보면 어떤 명령이란 게안 나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슨 명령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방 왕과 이스라엘 왕의 차이점을 보게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어디를 가냐면 10장에 가면요.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 처음에 사무엘이 그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세 가지 징조가 있죠. 징조가 임하고 기브아에 가서 블레셋 군령을 쳐라. 선제 공격을 하고 물러서서 전면전을 준비해라. 이제 사무엘이 내려와서 이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다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이방왕과 이스라엘 왕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는 왕인 거예요. 그걸 안 한 겁니다.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막 흩어지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규화,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잡아보려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 듣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가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인 겁니다.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그 포인트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왕의 제도도 그래 허락해 주겠다. 왕 어쩔 수 없지. 원하는 대로 왕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인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근데 그걸 정확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전체가 한 22년 정도 왕 노릇을 했는데 2년 정도는 오늘 이제 요 사건까지는 괜찮았는데 나머지 20년은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우기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덤빈 거죠. 참 비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제 아예 다른 왕을 세울 것을 말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의 반응은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회개합니다. 서부를 찾아가가지고 다시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왕 왕을 세우셨으니 제가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사무엘은 묻지 않습니다.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15절에 가면 사무엘에게 일어나 길고라 가버리고 안 잡아요. 그럼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와 함께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읽죠. 600명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 사울의 행동이 정말 완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충분히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가면요, 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사울이 왜 죽었느냐를 평가하는 그 장면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특히 지도자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게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다니 지도자라는 단어가 자체가 앞에서 이끄는 자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동시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명령을 받는 자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왜? 맨 앞에 있으니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명령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맨 앞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사무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숫자를 세워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앞에 수만 명이 탈행했잖아요. 600명으로는 뭐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제가 이제 이게 이상하다고 좀 완악하다고 이야기하면, 아니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숫자를 세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느냐고요. 되게 이걸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무모할까? 이거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뒷이야기를 아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600명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600명으로도 꼬리 나가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울의 행동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16절에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베냐민 게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라고 지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찾아보면 중간에 협곡이 있어요. 믹마스가 북쪽에 있고 밑에 게바예요. 근데 이게 건너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라마라고 해봤자 그리 먼 거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곡이 있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길이 다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 지점인데, 여기 17절에 보면 노략군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니까 도망간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노략질을 하는 것, 막과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세 대가 가잖아요. 여기 보면 17절에 한 대는 오보라길, 오보라길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오보라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대는 18절에 벳호론,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남동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게바는 바로 정남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군대가 세 대로 나눠가지고 약탈을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600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내일 읽은 본문에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또 내일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19절에 갑자기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이제 이게 앞에 나오는 철병거를 그리고 블레셋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철기가 없어요. 청동기 시대였고, 청동기 시대 후기라고 해도 철기를 만들 기술이 없는 거예요. 왜 기술이 없었을까? 똑똑한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드렸죠? 이 요단강 이쪽은 암몬 사람들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따라다니는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 길을 따라 올라가는 왕의 대로 길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속된 말로 돈이 많았던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술도 있고 당연히 사람들도 모이고 인구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 해변길은 정말 경치도 좋고 농사도 정말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몽둥이 같은 거, 나무막대 같은 거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돌, 조약돌 같은 거, 이게 막 물맷돌. 물론 물맷돌이 무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딱 붙으면, 몸으로 부딪히게 되면 물맷돌은 소용이 없어요. 이게 기가 차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건너펴 보이는 믹마스라는 게바 바로 북쪽에 있는 협구로 이게 보이는 그쪽에 집결한 거예요. 싹 약탈하고 다시 모인 거죠. 뒤에다가 째놓고 이제 팍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건너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와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기 기술도 없고 브리셋이 안 되고 군대 숫자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 딸에는 열심히 600명을 개수해가 몇 명 남았냐? 600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순신도 아니고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또 앞에 이제 월화 본문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확실하게 순종해서 하는 게 묻든지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왕이 예배를 그냥 드려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의 모습에 겹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교계의 문제를 읽어보면 들어보자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 정치나 아니면 노예나 총회 많은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그럼 옛날처럼 뭐 사물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물으면 답이 오느냐?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나요? 이게 무서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또 흔히 말하듯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이건 다른 경우야. 정말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옛날 일을 우리가 왜 읽느냐고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거 왜 읽어? 다 끝난 일이고 옛날 일인데 그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청동기 시대 일인데 이걸 우리가 왜 읽어? 이걸 다 과거 일인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걸 우리가 왜 읽어? 이런 생각하면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읽어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잘못을 이들이 했던 모든 일을 잘 연구해가지고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아닌가요?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성경을 읽고 우리 그 비싼 돈을 사고 이거 공부합시다 이야기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사울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아프냐? 실패해서? 아니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닮았어요. 부끄럽고 참으로 마음 아픈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울과 같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했을 것이지만 그건 참 어렵다. 힘들다. 한 사람이 엄청난 문제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도자가 겪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사울과 같지 않기를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계속해서 이제 건축하는 문제, 이제 철거업체 선정과 또 예배처소를 선정하는 많은 일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죄략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